제35장 문답집회 대화기록 7번째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 질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식의 말과 지혜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말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혜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유를 말해내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지혜의 말은 왜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워짐과 영의 더러워짐 질문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육체와 영의 더러움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답변 육체의 더러움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더러움이며 이 일에 있어서 육체는 능동적입니다. 영의 더러움은 외적인 더러움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영은 객관적이며 피동적입니다. 육체가 일단 더러워지면 즉시 영은 전염되며 오염됩니다. 또한 영은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질문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만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부합된다면 사용할 수 있고 이 능력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사와 사역과 기능 질문 은사와 사역과 기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은사는 바로 성령이 자신을 사람에게 분배해 준 것으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며 객관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성령이 직접적으로 사람 위에 둔 것입니다. 사람이 은사를 얻으면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역은 주관적인 것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은사는 바로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은사를 얻음으로 그의 사역을 이룹니다. 은사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객관적인 것이며 성령이 직접 사람 위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사역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사역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권위 아래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의 은사는 사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반드시 주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사람들은 은사는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먼저 주님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하며 그런 후에 은사로서 그의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황에서 은사는 사역을 성취하며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을 성취합니다.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즉각적으로 임하는 말에 대하여 질문 즉각적으로 임하는 말을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비록 즉각적으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주신 빛의 남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움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남겨놓으신 빛을 지식삼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배움이 없다면 즉각적인 말은 아마 그 자신의 사상이나 두뇌 혹은 단지 성경을 이해한 것에 그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결코 사람에게 공급과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함의 여부는 말씀의 사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다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사역자가 빈궁해질 뿐 아니라 교회도 빈궁해지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오직 방언의 은사만 있었으므로 오직 방언의 사역만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시로 예언하며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적인 지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중요시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최소한 그것은 계시에 의해 남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욱 좋은 것은 성령의 기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빛을 교회 가운데 이끌어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사역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하며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신 것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이 나갈 때 충분히 강해야 하며 충분히 풍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말해낼 때 생명을 흘러보내듯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할수록 당신 속에 있는 부담은 내려질 것이며 당신 자신 역시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보시며 이 사역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는 다 객관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하며 당신이 계시를 얻었는가인데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루심을 받고 공과를 배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역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에게 배움이 없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다 공허한 진리일 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침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 다침의 문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닫는 것임. 답변, 다침에 관하여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음을 닫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두 번째 종류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택하셨고 또한 그가 얻은 계시가 아주 높다면 그는 그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후에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닫으시고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시대마다 큰 그릇을 택하십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배움과 다루심을 받으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한 시대에 다섯 형제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다면 그들이 본 것은 일종의 계시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계시를 가진 후 하나님이 닫아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큰 계시를 얻은 후 만일 그가 스스로 주가 되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한다면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말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새로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닫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엄중한 한 가지 일입니다. 무릇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며 떨지 않고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며 그분은 아마 즉시 닫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패역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은혜와 작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작은 은혜와 작은 축복이 있음을 인하여 교만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패역할 때 하나님이 비록 즉시 모든 은혜를 가져가지는 않으시지만 사람이 성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득죄할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닫으시며 그럴 때 그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더 이상 어떠한 계시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때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득죄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따라 즉시 그분의 다루심을 시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실수록 우리는 응당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은 내가 틀린 것이 없다는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열매 역시 나에게 틀린 것이 없다는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해 닫으실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번일지 혹은 다음번일지도 모릅니다. 그분께 득죄하여 닫히는 일에서 하나님은 결코 3번 혹은 5번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주 빨리 다루시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주 천천히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조심해야 하며 자기의 의사대로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축복으로 인하여 속임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가 허락하심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닫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지난번의 배역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번의 배역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리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배역이 아주 심한 단계에 이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일반적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것까지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다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높은 계시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계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폐역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담이 커집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하여 폐역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언제 움직일지 하나님의 다침이 언제 임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실로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틀리게 하는 것은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허감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은 극도의 형벌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빛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빛의 가치를 지켜야 하며 빛으로 활약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역할 때 만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의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빛을 영접하면 그것은 당신을 우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우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당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하여 기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빛을 얻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얻지 못한 사람은 손실을 입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사람이 빛을 영접했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하여 기뻐하지 말고 빛을 얻은 사람을 위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다쳐진 사람을 볼 때 우리도 다쳐질까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서 다쳐지는 것보다 더 가련한 일은 없습니다. 죄악의 두려움은 흑암의 두려움만큼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두뇌가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는 돌이키지 못하며 또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흑암 가운데 있는 죄인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일단 다쳐지게 되면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한 번 다쳐지게 되면 그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어려움입니다. 만일 우리의 상태가 옳다면 빛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에서든지 다툴 수 있지만 오직 사역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간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대해도 계시는 그곳에 있으며 빛도 그곳에 있으며 인침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량이요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권위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보았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을 유지해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이상입니다. 하늘이 열린 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사역이 있는 사람은 비록 앞길이 험난해도 오직 빛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권위입니다. 둘째, 마음이 다쳐짐. 또 다른 종류의 다쳐짐은 바로 마음이 다쳐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명하고 통달한 사람에게 나타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총명하고 통달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닫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들에게 닫혀졌는데 이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갓난아기와 같이 기꺼이 주님 앞에서 도움받기를 원할수록 그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더욱 열리게 되고 이러한 사람은 더욱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청명하고 통달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그를 향하여 닫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어 그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닫아 그들로 하여금 계시를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을 지켜주시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하여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